옛날, 먼 옛날 저 중국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세트로, 한 세트로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가지고 온 방패를 들고 큰 소리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방패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튼튼하고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또 방패를 내려놓고 옆에 있는 창을 오른손으로 치켜들면서 다시 비쳤습니다. 여기 이 창도 좀 보십시오. 이 아주 튼튼한, 아주 날카롭게 불에 달고 만든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단번에 뚫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패와 창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이 상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렇다면은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패를 사야 됩니까? 창을 사야 됩니까? 그 말에 상인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창과 방패를 뜻하는 모순이란 말이 유래하였습니다. 모순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말이나 그에 따른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순된 일들을 많이 겪고 실제로 그 일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동생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신신당부하는데 방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큰소리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뭐랍니까? 모순이라 말하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그 경전도, 석가도, 모하메드도, 코란도, 다른 종교에도 다 진리입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심판과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다 포용한다면 그것이 다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포용된 진리 가운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 포함되고 다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또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좋고 이것도 저것도 다 좋고 진리는 다 거기서 갔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것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신앙생활 속 교회생활 안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을 원하지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는 두려워합니다. 엘리야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 살기 원하지만 생명을 내건 결단과 순종은 원치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지만 그의 준비되는 고난과 훈련은 다 사양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부담두지 마세요. 직분은 원하지만은 섬김과 헌신은 싫어해요. 나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한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옥합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일에는 전혀 무관심해요.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노래는 부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것은 피합니다. 나는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몸으로 세상을 떠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그 날을 위해서 영원한 때를 위해서 옥합을 쌓고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이것은 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순이에요. 모순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순된 신앙생활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를 다 따라서 해야 되는데 쉽고 편하고 나의 유익되는 한 가지만 붙잡히니까 그게 모순이 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인기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역사상 최초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내가 너에게 맡겼다 하셨어요. 그의 시작은 참 순수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13장에 나눴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잊어버렸습니다. 부르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고 모순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인정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모순을 우리가 피하고 모순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13장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그 두 나라가 벌이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또 그의 아들인 유나단이 소개됩니다. 혈육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 관계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의 차이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며 다른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도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몰랐지만은 그의 아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것이에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손님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사울이 기부와 변들이 미구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렇게 전쟁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라 하늘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전쟁이었고 사울이 정치적인 계산과 자기의 인간적인 야망에 의해서 벌이는 그 전쟁이었습니다. 2년 지나니까 그 국민들이 민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민심들이 나귀로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계산과 욕심에서 블레셋을 침공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다 보니까 블레셋 그 군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니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다 하는 그 군인들의 마음. 처음에는 뭐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 숨고 도망가고 유단간을 건너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를 리드하는 총사령관 사울은 어디에 있어요?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있고 아마 지난주처럼 뜨거운 땡빛이 내리치는 여름철의 땡 같아요. 그늘이 지는 성류나무 아래에 다 있었어요. 아마 자기의 기대가 다 상실되고 체념하면서 애따 모르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총사령관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까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며 나무 밑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은 것이지요. 아무런 사후 대책이나 작전도 플랜도 없었어요. 그냥 일만 버려놓은 것이지요. 사무엘이 느껴오는 바람에 번제를 드리다가 사울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고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기분도 나빴어요. 이제는 점점 상황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사울의 형편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 아이야가 하나님의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하나님께 주신 성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게 돼 있었어요. 만약에 이처럼 위가 찾아왔다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어떻게 가까이 돼요? 물어봐야지요. 입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거예요. 책망을 받았어도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잘못을 다 회개시켜 주시고 사울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을 터예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든 능력의 하나님, 삼손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풍전등화의 위 가운데 이 나라를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 내게 600명의 군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위 가운데 해야 됩니까?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라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답을 해 주셨을 거예요. 왕이 위치했다면 백성들을 격려해가지고 우리 한번 죽들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하며 군사들을 독려하며 군대를 회복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안일함, 편안함, 그의 마음이 시험에 들었던지 아니면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은 사울이 겪었던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넘어서야 될 많은 도전이 있고 험하고 많은 시련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약해요. 작은 일이라도 깜짝 놀라고 잠을 못 이루는 글들이 날 수 있어요. 이 거대한 세상, 때로는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자신감을 빼앗고 지치게 만드는 이 세상을,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결정적인 위기 속에 반드시 그 믿음의 증가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절망을 이겨요. 질병을 물리칩니다. 믿음이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승리의 수많은 간증들이 66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답답한 일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였을 때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석류나무 밑에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요. 밥맛이 떨어지고 기력이 소화할 때는 억지로라도 음식을 드셔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일관성 있는 신앙을 추구하라.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군인들이 겁에 질려 다 도망가고 이제 남은 군대도 어쩔 줄 몰라 떨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한 젊은이가 나와요. 놀랍게도 이 젊은이는 두려움에 빠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건너가자. 뭐 하자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리더가, 목자가 되는 사람은 6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7절에 고백이 나와야 돼요. 유나단, 그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병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진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돈키호테가 아니에요. 자살 특공대도 아닙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들어가는 생명을 내건 모험을 할 수 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전쟁도 시작하기도 전에 극도의 패배감과 사기를 다 잃어버리고 충격에 빠졌는데 무엇이 유나단의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까? 6절 말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자는 거예요. 위기 촉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움직임에 그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두 가지를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첫째로 시련과 연단, 이런 전쟁의 위기도 오지만은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긴 힘들지만은 이 힘든 일이 내 인생을 다 거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자다, 이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책임지시긴 지실 수 있는 신실한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필요한 것은 나의 뜻, 내 느끼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계속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무작정 잘 될 것이라 그런 어떠한 대책도 없는 맹목적인 긍정주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우선순위, 간절한 기대가 지나치면 이것은 꼭 될 거야, 안 되면 안 돼, 주관적인 확신이 나의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죠. 사람은 쉽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주관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며 해석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기 빠진 귀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린을 해야 됩니다. 필터링을 해야 돼요.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경험인지, 다른 사람의 들려진 말인지, 두려움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유나단의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군사력, 무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나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나 말씀 묵상할 때나 전쟁할 때나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자세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결정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전쟁터로 나갔던 거예요. 무기를 들고 있던 소년병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우치기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성숙하지 않은 자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따르는 유나단의 말을 듣고,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나단, 명령만 주시면 저는 말씀을 따라 그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나가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적진을 향해 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의 그 상황 속에서 부하들이 가만히 블레셋 군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적진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흩어지는 모습이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을 치게 됐죠. 이런 소식을 사울은 그 병사들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야, 우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소망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군인들이 있어요.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누구 편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었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악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이제는 승산이 있으니까 사울과 유단을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말합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 원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고 블레셋 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을 따지는 것이지요. 적편을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전에 에브라임을 산간지방 들어가 숨었던 이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했습니다. 물론 그냥 계속 숨어 있는 것보다는 10배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려면 미리부터 나와 있어야 되지. 왜 숨었다가 이제 나옵니까? 정말 헌신하고 희생할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전쟁 상황을 지켜보다가 좋아지니까 나와서 싸우는 것이지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붙어서 그들을 이렇게 하고 자신의 안전을 챙기는 사람도 있었고 유나단처럼 적진 속에 생명을 내걸고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심에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들이 아니었어요. 유나단과 그의 무기를 듣고 들고 한맘 한뜻으로 나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썼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위기를 통해서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나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에 여기저기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견고히 붙드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 갈등이나 분란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몇 배 더 가난한 나라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 주장, 내 고집을 늘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같이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뜻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한마음 한뜻으로 되면은 누기 속에서도 이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이 생기게 되시죠.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렇게 시끄럽고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문제가 터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신 뜻에 기꺼이 따르는 협조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판단에 민감해이면 한마음 한 생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떨어지게 되면은 위기를 만나면 사기가 다 떨어져 흩어져 버린 전투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은 치열한 전투의 위기의 현장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주위에 붙어있는 600명의 군사 300명보다는 두 배 많지만은 그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울 안에 권력이 전방위기 속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서로 자리자툼이나 하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자존심 지키게 혈안이 돼 있는 그 사람은 위기가 찾아와도 위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묻는 사람들, 그들이 비록 소수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유나단과 그의 부하 군인에 의해서라는 것처럼 한 국가, 한 사회, 신앙의 공동체의 운명이 저지른 거예요. 무턱대고 일절에 열심히 된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받는 헌신이 아니에요. 참된 헌신은 먼저 내 주장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되새기며 여기에 집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신앙이 모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두 번째 자격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늘 유지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유나단과 그의 부관의 깨끗한 마음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줘야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전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시자 땅이 진동하고 블레셋 군대는 사기를 잃어버리고 공포에 덜덜덜 떨면서 여기저기 쓰러지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전쟁에 승리는 다 결판이 났어요. 이때 사울이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뽑아가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전쟁하는 중에. 전쟁 때 승기를 잡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어떻게 잘해야 돼요? 일단 체력이 잘 보충되지 않습니까?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자는 저주한다, 목숨을 뺏겠다는 그런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아,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나? 성경은 대답이 나오지 않지만은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주 안에서 경건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을 이때 보여줘야 해서 금식 기도를 명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사건 후에 또 새로운 일들이 터지게 됐어요. 42절부터 45절 보겠습니다. 42절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 누가 주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요. 그는 죽지 않았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군대들에게 오늘 밤 블레셋을 추격해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리자 이런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사장 아이야를 통해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전쟁을 진행하지 말라, 추격을 멈추고 돌아서라 이 명령 줍니다. 이때 사울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누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금식을 명한 내 명령에 어긴 자를 찾자 했는데 제비 뽑기에 이 사울의 아들이 또 걸린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또 조나단은 또 먼저 적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다 썼겠어요. 꿀을, 땅에 흐르는 꿀을 먹었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안 사울은 자기 아들을 해도 자기 명령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라 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나단은 바로 우리 전쟁 승리의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이 승리를 유나단을 통해서 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죽일 수 있습니까? 온 백성이 말리는 바람에 사울이 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위태위태한 일에서 유나단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유나단은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 사울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전쟁터에 밥을 먹지 말라고 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고. 왜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이스라엘 편인지 블레셋 편인지 전쟁을 돕고 있는지 회방하는지 도저히 분별할 수 없어요. 사울이 왜 이렇게 원수를 도와주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결정들을 계속 내리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큰 책임을 맡은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게 되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곳이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작권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이상한 선택들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사울왕이 바로 그 분명한 예가 됩니다. 출발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양할 정도로 마음이 원화했고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시작했던 그가 왜 왕관을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왕의 자리는 빨리 올라갔는데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과 그 광야 훈련의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빨리 든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알게 되고, 또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나왔는데, 오늘에도 같이 정리된 말씀입니다. 사울도 전쟁을 앞두고 번제가 있었고 화제가 있었고 금식기도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과 입으로 하는 신앙이라 행함과 진심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짊어질 수 없는 짐들을 들어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돕는 분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돼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 위로부터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늘 유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가운데, 어떤 위기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